VOA 세계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미국이 작성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지지해야 채택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표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에 있어서는 오늘은 매우 실망스러운 날이라며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적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행동하기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의안 초안을 지난 9주 동안 회담해왔다면서 그동안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나라들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포괄성과 유연성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초안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는 북한의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진영에 있다며 그런 이유로 13개 나라가 이 결의안을 지지했고 이건 옳은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최근 한반도의 지속적인 긴장 상황 속에서 중국은 당사국들의 냉정과 자제를 당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안보리의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통제 불능이 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준 대사는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 결의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북한과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대사는 우리는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길이라고 자주 언급해왔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비효율적이고 비인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연설하면서 중국을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향한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국제질서에 보다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대로 활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전쟁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우리는 국제질서에 가장 심각한 장기적 도전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질서를 변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경제, 외교, 군사기술 부문에서 갈수록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의도와 양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신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베이징이 궤도를 수정하는 데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국제체제를 위한 우리의 목표를 진전시키도록 베이징을 둘러싼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계를 위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허위 정보를 퍼뜨려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중국의 대외 정책에 멍칠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압해 미국의 패권을 수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질서에 가장 엄중한 장기적 도전이라는 말을 완전히 흑백 정도라며 중국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국제 질서의 수호자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명백한 학살 정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화상 연설을 통해 현재 점령군의 돈바스 공세는 해당 지역을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며 그들은 볼로바카나, 마리우폴에서 그랬던 것처럼 포파스나, 바우무트, 리만, 리시칸스키, 세베르도 도네츠크를 잿더미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인접한 도네츠크나 루안시키그 같은 도시들에서는 러시아군이 점령군 전상자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람을 직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강제 추방과 민간인 집단 살해를 포함한 모든 행동은 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명백한 학살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새 대북결의안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대중국 전략을 공개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상호 협력 분야로 꼽았습니다. 미 국무부가 올해 초 제재한 북한 국적자 등의 이름을 연방관보에 게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제재 사실을 거듭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 오전에 가끔 구름 많이 끼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5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결의안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초안 작성국인 미국은 안보리가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결의 채택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5월 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는 26일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새 안보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Will those in favor of the draft resolution contained in document S/2022-431 please
곧이어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3개 나라가 찬성 의사를 표시해달라는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의 요청에 손을 들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장진 중국 대사와 바실리 네벤저 대사는 반대 의사를 묻는 순서에 손을 들며 새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마련된 유엔 안보리 새 대북 결의는 최종 무산됐습니다. 안보리가 새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의 찬성표 외에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개최된 지난 3월 25일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새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으며 이후 초안을 작성해 각 이사국에 배포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새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반입이 허용된 정제유 연간 공급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북한이 주문 생산 방식으로 수출해온 시계와 손목시계 관련 부품 등을 금수 조치 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담배 등을 대북 수출 금지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북한 국적자 1명과 기관 3곳, 선박 5척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이후 추가로 배포한 결의안 초안에서 원유와 정제유 공급량 축소분을 최초 제안한 50%에서 25%로 줄이는 등 일부 제재 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바꿔놓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찬성표를 던진 13개 안보리 이사국과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은 이날 안보리의 새 결의안 채택 무산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표결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에 있어서 오늘은 매우 실망스러운 날이라는 점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며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행동하기를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is is a disappointing day for this council. The council has refused to take action and
그러면서 우리는 결의안 초안을 지난 9주 동안 회람해 왔다며 그동안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나라들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포괄성과 유연성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초안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world faces a clear and present danger from the DPRK. It is for that reason that
이어 전 세계는 북한의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그런 이유로 13개 나라가 이 결의안을 지지했고 이건 옳은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대표는 초안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과 한반도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표명한 중요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초안이 두 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한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text contained valuable provisions which expressed the commitment to a peaceful
마틴 키마니 유엔 주재 케냐 대사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has been clear in its resolutions But unfortunatel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chosen.
안보리는 결의들을 통해 명확히 했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몇 개월간 배운 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행동은 인접 국가뿐 아니라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에도 우려가 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현 한국 대사는 안보리가 이미 시한이 지난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with deep regret that this August Council failed to adopt
this. 이어 우리 대표단은 이것이 북한과 다른 대량 살상무기 확산자들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처벌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저지되지 않는 도발은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를 더욱 담대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표를 던진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제재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장진 중국 대사는 최근 한반도의 지속적인 긴장 상황 속에서 중국은 당사국들의 냉정과 자제를 당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또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Lately, faced with the persistent tension on the peninsula, China has been calling on all.
이어 안보리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안보리의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통제 불능이 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제안한 제재 완화 결의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 결의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북한과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대사는 우리는 새로운 대북 제재 채택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길이라고 자주 언급해왔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비효율적이고 비인도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 핵 문제를 미중 협력 분야로 꼽으며 중국과 직접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 질서 재편을 시도하며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며 미국은 동맹국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대중국 전략을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6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발표하면서 비확산과 군비 통제를 협력 분야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China and the United States must keep working together and with other countries to address Iran a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nd we remain ready to discuss directly with Beijing ou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as nuclear powers.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줄여온 규범 조약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이란,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다른 나라들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서 각자의 책임에 대해 베이징과 직접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중 협력 분야로 기후변화, 코로나와 세계 식량 위기 대응 등을 거론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에 따른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에 반대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 강화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중국에 대해선 국제 질서의 가장 심각한 장기적 도전이라며 미국은 이 도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remain focused on the most serious long-term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at's pos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특히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수행할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힘을 갖춘 유일한 국가라면서 중국의 비전은 지난 75년간 이루어진 세계의 진보 가운데 많은 부분을 지탱해온 보편적 가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충돌이나 신냉전, 중국의 역할 봉쇄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법과 합의, 원칙,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진핑 주석 아래 국내에선 더욱 억압적이고 해외에선 더욱 공격적으로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세계가 일촉즉발의 순간에 있으며 이런 시기에 외교는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모든 사안에서 중국과 직접 소통을 강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는 중국이 궤도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포괄적인 국제체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베이징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은 투자, 동맹, 경쟁 등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will invest in the foundations of our strength here at home, our competitiveness, our innovation, our democracy.
먼저 우리가 가진 힘의 토대, 즉 경쟁력, 혁신, 민주주의에 투자하고 동맹 파트너와는 공동의 목적과 대의를 갖고 행동하면서 우리의 노력을 일치시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두 핵심 자산을 활용해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역내의 동맹 파트너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규범에 기반한 질서, 공정 경쟁, 자유로운 상업과 인적 교류 등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한국, 일본 순방에서 이런 우선순위를 강화했다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쿼드 정상회의 참석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국 방문에서는 한국과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두 나라의 경제 기술 협력을 심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전략을 발표한 것은 정부 출범 이후 16개월 만입니다. 미국은 이달 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일과 24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국, 일본 방문을 통해 역내 주요 동맹국과 대중국 견제 연대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냉전적 사고방식과 일방주의를 버려야 한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사 집단과 진영 대결을 도입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는 등 미국의 접근이 바뀌지 않았다면서도 중국의 강압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We oppose any 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 from either side.
미국은 양안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도 반대하고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양안 간 차이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타이완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타이완 관계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지만 바뀐 것은 중국의 증가하는 강압행위라면서 이런 행태는 불안정을 초래하고 오판의 위험을 낳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콩 자율권 침해, 신장과 티베트 인권 탄압 등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문제를 내부의 일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중국에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 안보, 인간 존엄을 지지하기 위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제기한 도전의 규모와 범위가 미국의 외교를 시험할 것이라며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수준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며 이것이 세계가 강대국에 기대하는 것이고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국무부 내에서 중국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이행을 총괄하고 의회와 협력하는 차이나 하우스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가 올해 초 제재한 북한 국적자 등의 이름을 연방관보에 게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제재 사실을 거듭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연방관보에 대북제재 대상자들의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26일 공개된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거나 이러한 위험을 내포하는 활동 혹은 거래에 관여하려고 시도한 제재 대상자를 밝혀냈다며 북한인 오영호와 러시아 국적자인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이들을 제재하고 미국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영호와 알라르, 파르세크는 북한의 미사일 부품 조달 행위 등을 이유로 올해 1월 미 국무부에 의해 독자 제재된 인물과 기업입니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개를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는데 이 중 오영호 등 러시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물 등은 국무부에 의해 별도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국무부는 당시 조치를 연방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제재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미국 정부의 제재는 가속화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국무부는 2018년과 2021년 사이 오영호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군수공업부 하위조직 로켓공업부를 대신해 제3국에서 아라미드 섬유와 스테인리스 강관, 볼 베어링을 포함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용 물품들을 조달하는 등 관련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오영호는 아라미드 섬유와 항공유 등 탄도미사일에 적용 가능한 여러 물품들을 조달하기 위해 러시아 회사 파르세크와 이 회사 관계자 알라르와 협력했으며 알라르는 오영호에게 고체 로켓 연료에 필요한 혼합물을 만드는 방법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당시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계속되고 있는 확산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우려를 전달한다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에 대해 윤석열 새 정부가 관련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정보 공개가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라며 새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실 핵심 관계자는 27일 VOA에 문재인 전임 정부가 각종 소송으로 막고 닫아두어서 앞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해당 사건은 한국 공무원 이모 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고 북한 측이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건 발생 직후 이례적으로 한국 측에 통지문을 보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특히 사건이 진행 중이던 그해 9월 23일 새벽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전후해 첩보에 대한 적시 조치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유족 대표인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정보 발표가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11월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청와대가 국가안보 관련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정보 중 북한 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첩보 등을 유족이 열람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안보실과 해경이 각각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정보 공개 여부의 관건은 윤석열 새 정부가 문재인 전임 정부의 항소를 취해야 할지 여부입니다. 유족 측은 이미 국가안보실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 1심 판결문을 전달했고 국가안보실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국가안보실에 다음 달 22일 항소심 변론 기일 전에 정부가 항소를 취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도 가급적 6월 22일 전에는 취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지난 2일 유족을 만난 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항소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사건 발생 당시 대통령 보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무슨 지시가 하달됐는지 등이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해경에서 발표한 고인의 행위가 월북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 유족들이 계속 찾아 나서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해경에서 의혹이라고 발표한 경과나 경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진 씨는 앞서 지난 25일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으로 청와대에 있던 정보가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된 때문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달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고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같은 달 제기하는 등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법원은 지난 22일 유족이 제기한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해 이 씨의 사망을 사건 발생 1년 8개월 만에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살인 방조 또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북한의 만행을 거듭 규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진실이 제대로 밝혀야 되고 북한에서 두 번 다시 이런 끔찍한 만행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현 정부가 제대로 된 안보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이 씨 유족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군사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가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은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만남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에서 26일 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번 방한 동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의제들이 없었기에 미래를 내다보며 두 정상 간 관계 구축에 집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were very pleased with how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engaged with each other and the intimacy and the candor of the discussion. I think that it really showed a desire on the part of
Keigon 국장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친밀하게 대하고 솔직하게 논의한 데 대해 모두 매우 만족했다며 이는 두 정상이 관계에 좋은 시작을 갖고자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있어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공동성명에도 두 정부가 많은 현안들에 대해 상당히 일치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re's also no question that there's much more of a shared perspective on how to address and manage the DPRK related issues with this team.
케이건 국장은 북한 관련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와 윤석열 정부팀이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일부의 예상보다 두 정부 간 입장 차이가 매우 작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지 확대에 합의했지만 북한의 행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장 억지가 북한의 행보를 바꾸는 핵심 수단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re is an awareness of the fact that we have certain tools and we're trying to change the mix of tools. I think you saw very clearly a desire.
케이건 국장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특정 도구들을 갖고 있고 그 도구의 조합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협력과 확장 억지 강화에 대한 분명한 바람이 있었고 이는 한국 내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확장 억지에 대한 강력한 표현을 매우 분명히 요구한 점인데 우리는 물론 기꺼이 그 표현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미국이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 등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확장 억제 자체가 북한의 행보를 변화시킬 핵심 도구는 아니다라며 지난 몇 년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의문이 많이 없었으며 그 의문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추동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고 북한에 대한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 입장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우리와 국제사회가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있어 마법과 같은 해법이 존재한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공통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미한일 세 나라의 대북 공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We're in a remarkable 16-month run of coordination and really remarkable unity between the U.S., the ROK, and Japan.
케이건 국장은 지난 16개월간 미국, 한국, 일본이 놀라운 단결과 조율을 보여주고 있다며 1990년대 이래 세 나라가 의견 일치를 이토록 오래 지속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가 대북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동맹 간 안보 조치들을 조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오산 미 공군기지를 방문했을 때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협력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두 나라 군의 통합 수준과 협력 수준은 미한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동성명에도 미한 연합훈련이 보다 정상적인 속도와 리듬으로의 복귀가 반영돼 있다며 훈련 확대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양국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또 윤석열 정부가 국제적인 역할 확대에 매우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바이든 정부가 환영한다며 어떤 분야에서건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reality is we are past the point of seeking symbolic partnership. I mean, the U.S.-ROK relationship, the alliance, is not one of symbolism. It is one of substance.
케이건 국장은 미한 동맹은 상징이 아닌 내용에 대한 것이며 우리는 복잡한 상황과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각자 최고로 효과적인 도구들을 가져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서 기술 분야에 집중했다며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기술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과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의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은 두 나라 간 기술 협력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에 있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두 나라 관계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기술 혁신과 기술적 진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쟁 분야이며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미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고 두 나라 모두에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한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할이 확대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가장 놀라운 점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서 양국 관계의 군사 안보적 측면만큼 경제적 측면이 강조됐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effect of that is to change the dynamics of the relationship from one in which it is one way focused on how the U.S.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이 한국에 안보를 제공하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한국이 미국 경제에 투자를 많이 하는 양방향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을 미국에 있어 더 중요한 파트너로 만들고 또한 두 나라 관계 밖으로도 많은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과거 미한 정상회담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정부의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You know, with this summit, relatively speaking, a different position for Korea on the Quad, a different position for Korea on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a different position for Korea on regional infrastructure.
한국이 쿼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영내 기반시설 개발, 미한일 삼각공조,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예전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도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빠진 조각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중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Biden stop in Seoul may have been even more significant for longer-term global implications than even the Quad.
여 석좌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미한일 삼각협력을 연결하고 한국과 쿼드의 관여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라햄 덴마크 우드로 윌슨 센터 부회장은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 중국은 공식적으로 뒤로 물러서서 수사적 표현보다는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며 성공적인 미한 정상회담은 중국의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3발을 쏘며 무력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미국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B-52 폭격기가 일본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미 공군 특수 정찰기들도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전후로 일본 상공에서 연일 감시 활동을 펼쳤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25일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B-52가 일본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항공기 경로 추적 사이트 플레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국 B-52가 일본 동쪽을 비행했습니다. B-52는 B-1,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공군의 핵심 무기 체계입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26일 VOA에 미국이 또 다른 북한의 ICBM 실험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B-52를 일본 상공에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y put the B-52H over Japan as an immediate response to another North Korean test of an ICBM. This was our signal to North Korea that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전략 자산을 시험하면 미국도 전략 자산으로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면서 괌에 배치된 B-52가 일본까지 날아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월 본토에 있던 B-52 대대를 태평양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5일 미국 B-52가 포착된 것과 같은 시각에 북한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코브라볼 정찰기도 일본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군용기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 자에스와 리벳 조인트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일본 오키나와 카네다 미 공군 기지에서 이륙해 일본 해와 동중국해 주변 상공을 비행한 뒤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순방 직전인 18일부터 미한 정상회담이 열린 21일까지 코브라볼이 5일 연속 수시간 일본 상공을 비행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또 코브라볼을 지원하기 위해 주일 미군이 보유한 공중급유기 KC-135 스트레토 탱커도 항적을 노출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로 ICBM 시험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두 나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동안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쏘는 무력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26일엔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이륙해 서해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지점에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입니다.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인 B-52와 탄도미사일 감지에 특화된 코브라볼, 리벳 조인트 등 미 정찰기가 한반도가 아닌 일본 상공에 추격이 잦았다는 점이 특히 주목됩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연구원은 코브라볼이 먼 거리에서도 탄도미사일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동해 상공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As I understand it, the Cobra Ball is an aircraft designed to observe ballistic missile flights and to do so at long range, so it doesn't need to be out over the East Sea.
베넷 연구원은 코브라볼이 일본 상공에서도 북한 미사일을 감시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훨씬 더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정찰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수집하는 이 정찰기들이 북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 영공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5일 일본 항공자위대와 함께 동해에서 양자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이번 훈련은 북한이 초래한 긴장이 고조되는 영내 안보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실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미국의 신속 대응 능력,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 긴밀한 협력, 상호 운용성,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BBC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7차 핵실험 준비를 위해 핵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하고 있다는 한국 정보당국의 평가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전술 핵 소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최소한 2회 이상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핵기폭장치 작동실험을 진행했다면 이는 소형화된 핵탄두 개발을 위한 전술핵무기 시험의 준비작업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26일 VOA에 새로운 핵탄두를 개발할 때 핵기폭장치를 실험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으로 특히 실제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소형화되고 복잡한 무기를 시험할 경우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eah, this is a common practice, this kind of tests, detonator tests when you develop a new nuclear warhead.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공언한 대로 전술 핵무기를 도입하고 여러 개의 탄두가 각기의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다탄두 핵탄도탄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핵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소형화된 핵탄두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소형화된 탄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탄두가 계획대로 작동하고 필요한 폭발 수위를 달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체 역학 실험 등 광범위한 실험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폭장치의 유체 역학 실험은 실제 폭발을 기록하기 위해 고속 카메라와 플래시 엑스레이 등 진단 장비를 갖춘 특수 제작된 대형 공간이 있는 고폭발성 실험장에서 수행된다며 이런 실험을 통해 천연 우라늄이나 텅스텐 등 무거운 대체 물질을 사용해 핵 분열성 물질을 모의 시험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이 같은 기폭장치 실험은 새 핵실험 준비 과정에서 기술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며 북한이 기폭장치 실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면 핵실험 재개 시기는 핵실험장 자체의 준비 상태와 정치적 결정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would expect that they have completed the design. They have spent several years to...
하이노넨 연구원은 위성 사진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기폭장치 관련 실험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보통 기폭장치 실험은 핵실험장 내 갱도가 아닌 재래식 무기 시험에 사용되는 고폭탄용 군사실험장에서 수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기폭장치 작동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며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기폭장치는 핵실험 과정에서 핵분열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기폭장치 실험은 실제 핵실험을 했을 때 고폭 장력이 잘 작동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한국국가정보원은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기폭장치 실험이 7차 핵실험 징후인지 여부는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예년의 경우에도 이런 실험이 진행됐을 때 바로 핵실험으로 이어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VOA에 북한이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기폭장치에 대한 기술을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새 기폭장치 작동을 실험했다는 것은 전과 다른 새 핵무기를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idea that they're trying to miniaturize and they'll be testing it makes sense as one of the possibilities.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핵폭발 장치를 실제로 결합하기 전에 잘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할 것이라며 북한이 소형화 시험이나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실험을 거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 준비 단계로 볼 때 북한은 이미 갱도의 기존 입구와 새 입구를 연결하고 굴착 과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실험을 위한 공간까지 전기 케이블로 연결하는 작업만을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I think typically the, you know, when the cable laying happens, that it's they're not going to do that if they're not getting ready to test. They may not hold the test in the end. And that's
올브라이트 소장은 일반적으로 전기 케이블 선로 연결은 핵실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보통 실험 전 본 케이블을 깔고 방사성 파편이 포함된 폭발파가 갱도 입구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핵실험실과 갱도 일부를 밀봉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최소 2회 이상의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nd one test is usually not enough for you for the country to gain the knowledge to miniaturize a thermonuclear weapon for delivery on a ballistic.
올브라이트 소장은 탄도미사일에 탑재한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역량을 확보하는데 한 번의 실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북한이 2단계 수소폭탄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소형화된 전술 핵무기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핵실험을 진행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이 3월과 4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이번에도 실제 유류 제품 대신 윤활유와 아스팔트 재료 등 비연료 제품의 단순 합산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올해 3월과 4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중국 정부의 정제유 공급량은 3월 1914.41톤과 4월 923.82톤입니다. 그런데 BOA가 중국이 보고한 정제유 종류를 중국 해관총서 자료와 비교한 결과 중국의 보고문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 제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올해 3월 북중 무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윤활유 95.13톤과 윤활유용 기유 831.88톤, 석유역청 987.4톤을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1914.41톤으로 중국 정부가 유엔에 보고한 정제유 공급량과 동일한 수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4월에도 윤활유와 윤활유용 기유, 그리고 바셀린으로 불리는 석유 젤리 등 모두 923.815톤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일한 수치가 유엔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3월 보도를 통해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위원회에 정제유라며 보고한 총량에는 윤활유와 아스팔트인 석유역청 등이 있을 뿐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은 전혀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월과 4월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보고가 과연 현실을 반영하느냐는 의문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공식 무역 자료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 내용으로 본다면 중국은 북한의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정제유 제품을 일절 공급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러시아도 최근 대북제재위원회에 2월과 3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면서 이를 각각 0으로 기입했는데 이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공식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유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북한 최대 유류 항구인 남포에는 유조선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됩니다. 만약 이들 유조선이 유류 제품을 실은 것이라면 이는 모두 밀수 등 불법적인 경로를 거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석유역청 등 고체 형태의 정제유를 어떻게 액체에 적용되는 배럴로 환산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앞서 유엔 관계자는 중국이 정제유 공급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땐 단순히 톤 단위로 된 정제유 제품의 총량만을 보고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국이 보고한 총량은 대북제재위원회의 환산표에 맞춰 배럴로도 표기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BOA가 확인해 본 결과 대북제재위원회는 3월과 4월 중국의 보고분에 모두 환산율을 8.33으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안보리가 정한 LPG의 환산율 11.6이나 휘발유 환산율 8.35, 혹은 등유 7.88, 경유 7.46, 잔존유 6.35 등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환산율은 8.33보다 0.02가 높은 휘발유지만 윤활유와 석유젤리, 석유역청 등은 모두 휘발유와 밀도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또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는 유엔 회원국이 구체적인 제품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정제유 총량을 톤으로 보고할 경우 톤에서 배럴로의 환산율을 7.98로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8.33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비어있는 대북제재위원회에 어떤 방식으로 환산이 이루어졌는지를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오전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5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맑고 최저 9도, 최고는 31도로 예상됩니다. 남포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15도, 최고 31도. 신의주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14도, 최고 25도. 강계 역시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는 30도. 해주는 맑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는 25도. 개성도 맑고 최저 13도, 최고는 26도가 되겠습니다. 함흥 맑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32도. 장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6도, 최고 26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27도. 원산 맑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32도. 평강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는 26도입니다. 청진은 맑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는 20도가 되겠습니다. 선봉 맑겠고 최저 9도, 최고는 19도입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는 21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 내지 1m로 일다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5m로 일고 오후에는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역시 앞바다 먼 바다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m, 오후에는 약간 높아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입니다. 오전에 0.5 내지 1.5m로 일다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미국이 작성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지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 이사국 모두가 지지해야 채택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표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에 있어서 오늘은 매우 실망스러운 날이라며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행동하길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의안 초안을 지난 9주 동안 회람해왔다며 그동안 이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나라들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포괄성과 유연성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초안에 관여한 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는 북한의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런 이유로 13개 나라가 결의안을 지지했고 이건 옳은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최근 한반도의 지속적인 긴장 상황 속에서 중국은 당사국들의 냉정과 자제를 당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안보리의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통제불능이 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준 대사는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 결의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북한과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대사는 우리는 새로운 대북결의안 채택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길이라고 자주 언급해왔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비효율적이고 비인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연설하면서 중국을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국제질서에 보다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대로 활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전쟁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우리는 국제질서에 가장 심각한 장기적 도전인 중화인민공화국에 여전히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질서를 변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경제, 외교, 군사기술 부문에서 갈수록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의도와 야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신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베이징이 궤도를 수정하는 데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국제체제를 위한 우리의 목표를 진전시키도록 베이징을 둘러싼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계를 위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허위 정보를 퍼뜨려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중국의 대외정책에 먹칠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압해 미국의 패권을 수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이 세계질서의 가장 엄중한 장기적 도전이라는 말은 완전히 흑백 전도라며 중국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국제질서의 수호자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명백한 확살 정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화상연설을 통해 현재 점령군의 돈바스 공세는 해당 지역을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며 그들은 볼로바카나나, 마리우폴에서 그랬던 것처럼 호파스나, 바우무트, 리만, 이신칸스키, 세베로도네츠크를 잿더미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인접한 도네츠크나 루안시크 같은 도시들에서는 러시아군이 점령군 전상자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람을 직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강제 추방과 민간인 집단 살해를 포함한 모든 행동은 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명백한 학살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며 러시아를 달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지연, 논쟁, 제안은 새로이 죽음을 당하는 우크라이나인과 대륙에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제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공급하는 데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서방국들의 관련 행동은 용인할 수 없는 긴장구조로 나아가는 심각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다른 국영 매체인 RIA에도 제정신 있는 서방인들이 이것을 이해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아직 그런 사람이 일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